자, 히브리 2장 10절부터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계속 어떻게 보면 다시 역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좀 갈등이나 고민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진정한 의미의 베드로는 아니겠지만 베드로는 진짜로 구원받았다가 이렇게 구원에 상실되는 사람을 베드로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 의미의 베드로보다는 교회 안에 있다가 기독교로 있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로서의 베드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가능성이 높은 자들 향해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냐. 올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너희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과 구원이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줄 아냐.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구원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 아니냐. 이게 비교가 되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천사와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하는 것이 이제 1장부터 2장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 중에 또 이제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넘겨주신 바 되었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이다. 결국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죽음을 맛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10절부터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그러면서 많은 아들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일에 이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많은 아들들을 끌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원래 온전한 존재가 아니었냐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여기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세오경에 제사 지낼 때였던 본문으로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거룩하게 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에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똑같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간을 구원시키기에 완벽한 조건을 구비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조건을 구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의 온전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구원의 창시자가 온전하게 하심이 되도록 한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그 구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비냐는 거죠. 이게 합당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를 그리스도라고 볼 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나온지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왜 형제가 될 수 있냐?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들으면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게 신비잖아요. 실제잖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풀어내기를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2편의 표현인데요. 시편 22편 22절의 인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이름은 항상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 본질이 누구냐?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전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이시는 나를 전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형제들에게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교회가 뭡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형제들과 똑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전했고 내가 주를 전했고 주님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주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전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 자신을 전하고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죠. 하셨으며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이라고 이미 구약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합니다. 이사야 8장 17절의 인용문인데요. 이 인용문은 사실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용문입니다. 그런 표현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그리스도인들과 형제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동일한 근원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형제로서 같이 의지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구절도 나와 및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주신 자녀다. 이게 이사야 8장 18절의 인용문입니다. 이사야가 그의 아들 스알랴숩과 마헬살락 하스바스와 그의 제자들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들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인데 이 구조를 가지고 이사야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 다음에 이사야 아들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형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지금 어떤 배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나서 형제가 됐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형제로 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냐? 혈과 육을 입으셨냐? 혈과 육을 입으신 이유는 뭐냐? 그 형제들을 건져내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그랬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미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결국은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 사단, 그 사단의 세력을 끊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일평생 죽음의 공포에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평생 종노릇 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함이다. 마귀를 멸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이 죽음의 권세가 끼치는 그 영향력을 제해버리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무효화시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로 여기시면서 형제로 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마귀 혈과 육을 입으셨고 그러면서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저 종로를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도 또한 혈과 육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혈과 육을 입으신 사건은 사실 전 우주의 최고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고 또 본인도 얼마든지 죽음 가운데 사실 수 있는 하나님 보실 때는 상식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육신을 입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영원토록 육신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인간 같은 몸을 입으시고 또 죄 없는 몸으로 사시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은 이후에 부활하셔서 부활체의 몸을 입고 또 영원히 계시다고 한 것은 이건 정말로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냐는 거죠. 예, 이게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바로 그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입으셔서 저기 마귀에 지금 사로잡혀 있고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죽음 때문에 일평생 매여서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 성육신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일평생 깊이 묵상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신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왜 이를 행하셨냐? 천사들 때문이냐? 천사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지 않냐?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빠져놓을 수 있는 길이 딴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그 죄 가운데에서 건진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14절부터 쭉 읽어보면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직 건진받기 전에 있는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즉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에게 짓눌려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죽음의 세력에 매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17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왔다는 거죠. 예.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또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죄를 속량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입니다. 예,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그분은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의 역할을 하면서 특별히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중보하는 역할들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모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시험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니네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군 줄 아냐? 신실한 대제사장인 그분이 너희를 도울 수 있다. 너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고, 너희 지금 결국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냐? 죽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주변에 막 죽어가고 그런 공포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 죽음을 누가 붙들고 있냐? 사단이 붙들고 있다. 그 사단에게 너희가 지금 종노릇 되어 있는 것이다. 누가 해결하냐? 저 들어가서 율법 지킨다고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냐? 너희 죄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제 사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신실한 대제사장만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혈과 육을 입으신 그분만이,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깨뜨리시고 죄를 해결하신 그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능히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시험을 당한 너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물은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시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어떤 전염병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혼란과 아픔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견이고 또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더욱 흔들리지 않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먼저 시험을 받은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